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맞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각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을 좀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아서 신자가 이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했습니다. 사람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두 몸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한 몸이라는 걸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결혼해서 함께 산다고 해도 이미 나뉘어진 상태, 다시 말해서 이혼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말로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혼인관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실감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죠. 사람이 서로 좋아해서 부부가 되었다고 해도 그 좋아했던 마음들, 사랑이 무너지고 또 상대방이 내 행복의 장애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제 아내와 남편 관계는 다 깨뜨려 버리지만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주와 영원히 함께 생명을 누리는 그 관계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혼은 없다는 거죠. 한번 신부로 택한 그 신부를 버리시는 그러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싫은데도 억지로 붙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의지하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 귀에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결혼 관계로 들어가 있고 또 부부의 문제로 들어가 있고 다 그런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사는 모두가 다 자기 행복에 다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 만들기, 또 행복한 뭐 부부 되기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지 참된 신랑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그 이혼 증서 한 장 써주고 쉽게 버려버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은 아내를 계속 데리고 사는 것보다는 버려버리고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혼할 때에 뭐 남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 수 없죠. 서로 합의를 해야 되고 또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은 소송을 또 하게 되죠. 소송을 해도 뭐 이혼의 중대 사유가 없으면은 그것도 또 허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 전혀 그 달랐어요. 유대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거의 재산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내의 위치였고, 그래서 남편이 싫어지면은 언제든지 버려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그 두 주민 앞에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주고 나가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혼 끝이에요. 또 아내에게는 나 못 나가겠다. 이렇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종이 쪽자는 들고 나와야 하는 것. 그게 그때의 여자들의 처지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뭐 여왕 대우받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여자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다른 데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 아내가 음행했을 때뿐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아내를 버릴 수가 없고 만약 버리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은 그건 간음한 것이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건 큰 죄입니다. 지금의 보통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큰 죄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에도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간음에 대한 그 형벌은 돌로 때려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더러운 죄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음행하지 않았는데 아내를 버려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은 바로 그런 더러운 죄, 간음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유대 남자들에게 얼마나 그 충격적인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신자도 음행한 바람 피는 것 아니면은 이유는 절대 불가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람만 안 피면은 끝까지 같이 살아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신자는 음행한 이유 말고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대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하실 수가 있겠어요? 뭐 지금이 잘 사니까 뭐 하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요. 만약에 남편이 바람은 안 피는데 허구한 주 때린다.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침 먹고 때리고 점심 먹고 때리고 저녁 먹고 때리고 날마다 맞고 산단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바람 안 피면 이혼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냥 살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뭐 때리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도박에 미쳐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아 없애버리고 또 알코올 중독까지 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바람 한 피 있으니까 살자. 그건 미친 사람이죠.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 결혼했는데 그걸 가늠한 것이다. 잃어버린다면은 그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그 법 가지고도 이혼해서 다른 사람 결혼하는 걸 가늠이다 이렇게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막 들이대면서 이렇게 따르라 이렇게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 마찬가지고요. 왜 반발하냐면은 예수님 그 말씀대로 한다면은 나는 사는 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뭐냐는 거죠. 나는 어떻게 어디가 행복을 찾냐 그 말이에요. 허구나 맞고 사는 그 지옥 생활 아닙니까? 이게 행복해지려면 칼라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신자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해도 되냐 말아야 하느냐. 어쨌든 이런 그 문제를 지금 다루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 우리가 따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대로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결론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항상 하루에 수십 번 죽여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같이 사람이 갈라진 거라 그 말이에요. 결국에 결론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누구도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예수님 그 말씀을 따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같이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보다도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게 더 우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반발을 해요. 그 반발이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게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결국 아내가 싫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불행하게 재미없게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결혼하고 혼자 살아버리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제자들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아내에 대해서는 다른 유대인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보다도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는 그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요즘도 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더 이제 그런 빈도가 많다고 하는데 옛날과는 달리 지금도 여자들이 이제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생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결혼해가지고 남자 때문에 속상하고 또 힘든 것보다도 잘 혼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게 행복하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제자들 말도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자기 행복은 포기를 해야 되죠. 아내가 바람피기 전에는 어떤 일에서 덮어주고 용서해야 되고 데리고 살아야 하니까 그게 고역이라는 겁니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그렇게 남편으로 살려면 그 불행한 것이다. 이리 여겨지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의 이 말이 뭐냐면은 끝까지 자기 행복을 그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행복을 추구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은 그런 속성을 가진 인간을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철저히 거부한다. 그러니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잘못이냐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게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진심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9절의 그 말씀이에요. 음행한 이유에 버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타고난 사람만 그 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혼을 한 상태입니까? 안 한 상태입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분명 이혼 안 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하면은 몽땅 다 이혼한 관계로 살아갑니다. 몽땅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모든 걸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살아오면서도 괜히 결혼했다. 그 생각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수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TV에서 아니야 잘해주는 그런 남편 얘기 나오면 괜히 삐째를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의 속성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미 우리는 마음이 나뉘어진 각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두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 갈라선 거예요. 이혼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모두가 자기 행복 위주로 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싫어지는 것, 아내가 싫어지는 것, 거기에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장가간 자는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고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이걸 위해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란 말입니다. 왜 뭐 이런 말이냐 그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를 쓴다면 그건 남편으로 훌륭합니다. 그 백점 아닙니까? 오직 아내를 기쁘게 애를 쓴다. 훌륭한 남편감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다. 훌륭한 아내입니다. 이런 남편과 아내가 만난다면 그 가정 아주 깨가 쏟아질 거예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꿈꾸는 게 바로 그런 결혼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웃으며 살자는 것. 그래 행복을 꿈꾸거든요. 그리고 신자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게 신앙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좋은 가정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쁜 가정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남편을 기쁘게 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결혼의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의 취지가 뭐냐? 그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 있는 자들은 아내 없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뒤에 보면 아내 없는 것 같이 아내한테 관심 두지 말고 남편이 그렇게 했다가는 쫓겨나죠. 그 몸 보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과는 연결이 안 돼요. 전혀 연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지 말고 주를 기쁘게 하라. 도무지 우리의 상식이 안 맞죠. 제가 여기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여자분들 다들 신앙 뭐 좋으신 그런 분들만 있는데 남편이 남편이 나보다도 주를 더 기쁘게 하기 힘쓰는 거, 그걸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좋아요? 그렇게 해주면은 나 신경 안 쓰고 주님만 신경 쓰면서 주님만 기쁘게 할 예의를 쓰는 거, 그거 하면서 야 우리 남편 신앙 참 좋다, 나 결혼 잘했어, 뭐 이렇게 박수치면서 막 자랑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 해도 나보다도 주를 더 기쁘게 하겠다고 남편은 신앙 좋다 그러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죄성이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우리 죄성이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고 예수의 기쁨보다 내 기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 내 남편이니까 나를 기쁘게 하라. 항상 이걸 요구하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혼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주를 기쁘게 결혼합시다 이런 각오하고 결혼한 사람 없어요. 누가 그렇게 결혼하겠어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다면은 내 행복에 지장이 생기는데 그걸 원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이 사람 속성이 자기 행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천국까지도 그 사람이 아주 그 좋은 집 보면은 야 저기 살면 천국에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저런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겠다 그 의미예요. 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걸 내 행복과 연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예수와 상관없이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면 천국,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화목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예수와 상관 천국 어디 있습니까? 천국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가정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려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도 화목하지 말라 말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천국을 곡해하냐 그 말입니다. 왜 곡해를 하느냐, 그게 바로 사람들이 자기 행복 위주로 살기 때문에 천국까지도 가정까지도 모든 걸 다 곡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혼도 이혼도 몽땅당 내 행복을 위한 것으로 바라보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받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타고나냐 말고는. 그래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12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12절 오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고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자분들 듣기는 거시기한 그런 말이죠. 근데 뭐 듣는 여러분보다도 말한 제가 더 거시기하니까 고자란 단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말씀 내용에 신경 쓰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자라고 하는 것이 성기능 장애를 가진 남자죠. 그게 고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자식을 둘 수도 없는 남자, 고자예요. 지금도 남자 고자다 그런 부끄러운 이제 그런 약점이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고자는요 아예 저주받은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환이 뭔지는 알겠죠? 고환이 상한 자 고자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말라 그 얘기는요 아예 그 사람을 부정하고 더러운 눈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이르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고자라면은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 이렇게 취급당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자에게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행복은 깨뜨려져 버린 것이 바로 고자로 사는 것입니다. 고자는 교회 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 몽땅 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멸시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고자를 통해서 천국이 이런 거다 그걸 얘기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받을 만한 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자는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을 사람이 따라오는 희한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한 그런 천국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고자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 은석교회에서도 받을 만한 자가 받을 거예요. 물론 제 바람 모든 여러분이 다 받기를 원하지만은 뭐 누가 받느냐 하는 건 하나님만이 뭐 하실 일이죠. 뭐. 자 그러면은 고자를 통해 증거된 천국이 어떤 것이냐? 이 고자가 세 종류가 나오는데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고자가 되어 태어난 사람이죠. 이게 뭐냐면 뭐 자기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고자로 선택이 돼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세상에 난 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 의지, 내 뜻과 상관없이 고자 된 것처럼 신자도요. 내 의지나 내 생각과 상관없이 신자로 선택되어서 신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사람은 아예 자신은 육신의 행복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행복을 위한 길로 갈 수 없는 가지를 않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신자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다 그 얘기는요. 육신의 행복을 위한 길을 가지 않을 자로 부름받았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고자처럼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의 그런 길에서 주로 인해 기뻐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될 또 그런 길로 인도받을 그런 길로 밀천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만이 예수가 말씀한 천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고자가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그 유대사 이방 종교에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자된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을 섬기기 위한 결단이란 말입니다. 또 대단한 신앙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앙이 돼요. 존경받아요. 결국 이들의 고자된 것은 신을 섬기기 위한 자기 결단과 열심을 보여주는 것. 그게 사람이 받은 고자입니다. 그래 그들은 고자가 돼도 수치가 아니죠. 부끄러움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결단과 자기 열심을 동원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어떤 그런 그 모습이 있죠. 신 앞에서 자신의 어떤 의를 가지고 거룩성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스스로 뭔가 돼보려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천국도 자기를 위해 존재한 천국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들어가자. 단지 그런 시도로 천국을 바라보죠. 내 행복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천국은 고난도 어떤 부끄러움 수치도 그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천국은 수치와 멸시와 부끄러움의 길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는데 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많은 고자와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점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고자된 것이 아니고 천국을 위해 고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위해 고자란 천국을 위해서 그 고자라는 수치와 멸시 얘기를 스스로 간 거예요. 이게 누굴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천국을 이루시고 그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의 길을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수치와 멸시의 길인 십자가입니다. 결국 천국이 뭐냐면은 수치와 멸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럼 누가 이 길을 가냐 그 말입니다. 누가 그런 천국을 받냐 그 말이에요. 항상 초점이 내 행복에 있는 내 즐거움에 있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그런 사람은 이런 천국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 천국을 받을 사람 말한 대로 택한받은 신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천국을 이처럼 고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고자로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자로 바라본다는 얘기는 나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하고 저주받은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그것이 바로 내 힘이 아니고 하나의 은혜라 그런 얘기죠. 이런 사람이 모인 천국이어야만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국이란 얘기예요. 자기를 고자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자신을 이 세상의 육신 행복을 누릴 자격도 없다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런 말을 받을 수 있는지 바뀌냐 그 말이에요. 누가? 오직 하나님 택한 신자만이 그런 맛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요, 스스로 고자된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고자로 여기는 그런 신자밖에 없어요. 고자된 사람에게 행복은 육신에 있지를 않습니다. 육신은 고자이기 때문에 저주받고 더러움이 지나지를 않죠. 그래서 자기를 고자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 행복은 나를 용납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저주의 자리에 있는 그런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준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행복도 그와 같은 겁니다. 고자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서 우리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런 행복을 누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수시로 내 약점과 우리의 수치와 저주받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시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자는 부부로 살면서도 항상 내 악함을 보시고 또 내 죄의 속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자에 지나지를 않는 존재였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주로 인한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항상 주님의 은혜에 맞물려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요 그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물려서 항상 살아가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그럼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악한 보게 하시는 그런 뜻에 맞물려가지고 딱딱 맞춰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다리가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 금요일인가 주보를 이제 붙이려고 우체국 가서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인쇄소에 또 갈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토요일에 가도 되는데 나온 김에 가자 그래가지고 인쇄소로 갔습니다. 통신비를 건너서 딱 가는데 웬 차가 옆에 딱 서요. 유리창 내리면서 할아버지 고개를 내밀고 저보고 경대병원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이리 가십시오 했는데 딱 가고 나니까 얻은 생각이 아 내가 저 차를 붙들어가지고 인쇄소가 경대병원 옆에 있어요. 같이 타고 갔으면은 나도 좋고 저분들도 아내까지 좋고 좋을 건데 그냥 보냈구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경대병원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얼른 뒤를 돌아보니까는 그 차가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우회전 내려 직진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놀래가지고 쫓아가려고 달려가 알려주려고 막 선방하면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딱 달려가면서 이 종아리가 뚝 하더니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가 이제 뭐 걷지도 못하면서 겨우 이제 인쇄소를 가가지고 사장한테 말해서 차를 얻어 타고 병원 가서 진료 받았더니 이 종아리 근육이 터졌대요. 그래서 이게 간혹 그런 환자가 있는데 드문 이제 일인데 이 종아리 근육에 이제 섬유질이 막 있는데 몇 개가 터져가지고 그렇다고 길게는 6주가 갈 거고 뭐 짧으면 한 3주면 날 겁니다. 그럽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토요일에 갔으면 되는 인쇄소를 왜 금요일에 가가지고 이 일을 당하느냐. 아니 또 이 길을 물어봤을 때 같이 또 갔으면 되는데 왜 그걸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할까. 또 그분들이 그냥 지나든 놔두면 되는데 왜 쫓아가려고 달리다가 이런 일을 당할까. 가만 생각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제가 다치는 이유가 몇 가지 생겼죠. 왜 금요일 날 안 가도 되는데 인쇄소를 갔으며 왜 그 길을 물어볼 때 안 탔으며 같이 왜 그걸 또 쫓아갔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안 했으면은 안 다쳤는데 했기 다쳤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계산하면서 내가 이걸 안 하고 이었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한 모든 게 다치도록 맞물려 갔다 그 말입니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 속에. 우리 인생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어진 일 뭔가 후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맞물려가지고 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런 걸 이끌림 받고 있고 또 나의 재성 보호게 하는 그런 일 이끌림 받고 있고 다 그렇게 맞물려 가고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살아 인생 속에서 항상 나의 악한 거, 내가 부정한 거, 내 수치스러운 거 이걸 보면서 지금 내가 누린 이것들이 과분한 것이다 이걸 깨닫고 알고 그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걸 알아가는 것이 더 행복의 기쁨이라는 것 이걸 발견하게 하는 그런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이루시는 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안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전한 것이죠.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알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 주를 바라보는 게 곧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내 행복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천국을 누가 팠냐 그 말입니다. 항상 내 좋은 것만 기대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고자였구나 이걸 여러분이 절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고자라는 걸 절감하신다면은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 신념 자기 인생이 다 실망이 없죠. 주님 함께하는 거 오직 그것만 믿고 살아갈 뿐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타고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고민하고 또 내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왔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고 주를 바라보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을 이 시간 보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바로 수치스럽고 참 부정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고재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 주님이 가신 그 멸시와 수치의 그 길까지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